가능하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안에 한번 고린도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하시고, 혹시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다 보니까 빠뜨린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어떤 문장이 이해가 안 되시고 그러면 또 다시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오늘 한번 이렇게 딱 눈에 익히시잖아요. 아 이게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이게 이해가 되게 눈에 익히시면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어떤 통독의 과정에서 고린도후서를 다시 읽을 기회가 돼도 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어지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하나가 채워져 가면요, 나중에 성경을 읽는 게 정말 큰 은혜라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느끼신 시기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읽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이제 8장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8장부터는 일반적인 우리 그 서신서처럼 되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주제들로 되어 있고 또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서는 먼저 헌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야기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야기를 진행하는 중심 기준은 뭐가 잡아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거에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맥락이 안 잡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돈 얘기를 했겠어요? 돈 때문에 받는 오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돈 문제에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상황은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도 헌금, 모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1년 전부터 어려운 지역을 위하여서, 그리고 사역을 위하여서 헌금에 대한 연보, 모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진작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고린도는 이렇게 진작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바울에게는 되게 자랑거리여서 내가 그 얘기를 마케도니아에서 자랑했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고린도교 입장은 이런 그 오해가 있었겠죠.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럼 같이 하던 프로젝트도 깨지는 거죠.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야 근데 너랑 나랑 같이 뭐 어디 여행 가기로 했던 건 가야지, 그 사놓은 티켓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관계가 깨졌으면 둘이 뭐 데이트 통장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야 쿨하게 네가 다 가져라고 하든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너 왜 이번 달에 입금 안 했니? 약간 이런 게 되면, 그럼 이제 고린도교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바울이 연보 얘기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아니 관계는 끝났는데 돈은 내라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좀 불편하게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라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바울 우리한테 이제 돈 받으러 오는구만,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내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라고나 라고 느끼고 저분을 실망시켜서 좀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는요 인간은 반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사람도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는 게 쌓여서 관계가 좀 흐릿해진 거니까 그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맥락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태도를 먼저 보면 여기서 태도만 얘기를 먼저 할까요? 사소한 오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의 태도가 되게 좋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기분 나쁘잖아요.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돈이 아니라 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한테 돈 보고 그러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아, 저 사람한테 돈 보고 그런 것 같아 라고 했던 사람한테는 저라면 다시 돈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돈은 빼고 하자.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난 오해받기 싫어. 보통 우린 이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받아요. 설명을 하고. 그렇죠? 네 돈은 안 받을게 라고 얘기하는 건 포기하는 거죠.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걸 두 장이나 하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 장이 얼마나 긴 분량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분량은요, 좀 짧은 소선지서예요. 이걸 그 분량을 할애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8장 초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게 준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한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아, 바울이 기분 나쁘게 비교까지 한다. 마케도니아에서는 이렇게 풍성하게 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이 성도 은혜와 성길 성인들에 참여했다. 이렇게 걔들은 엄청 많이 했어. 내가 증언하는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게. 여러분 이게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할 수 있는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여러분 일부 예배에서는 이번 달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돈이 많이 걷는 게 아니에요. 그들한테 내가 또 얼마 버는 줄 알았는데 힘에 넘치게 했어요. 근데 니들은 막 이렇게 그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목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돈 얘기 비교하면서 하는 거 이거 사임사유야 진짜. 변질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요 피해가지 않아요. 나도 피해가 안 돼. 난 내가 개척한 지 7년 되는 내가 헌금 설교를 딱 한 번 했어. 그것도 요지는 많이 안 내도 되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면 내가 피해가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돈 얘기는 오해를 받으니까. 그렇죠? 나 앞으로도 피해갈 거예요. 잘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돈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날 믿어줄 거라는 확신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의 모든 일의 풍성함 같이 이 은혜 헌금에서도 풍성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바로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금 이게 어떻게 시작된 헌금이에요? 극심한 가난으로 시작된 헌금이에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갖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팀도 쓰지만 극심한 가난을 했던 지역들 평균됨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돕겠다고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것에 동참하지 않는 걸 내가 바라지 않고 이 은혜에도 너희가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제는 문맥적으로 쭉 봅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서라도 우리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타인을 부유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필요하다. 한 거에서 굉장히 깊게 딱 들어가 버려요. 그 중심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너희들을 곤고하려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니네 돈을 뜯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자는 게 아니야. 그들에겐 극심한 가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이 적게 주셨다면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는 나누는 게 맞다. 너희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좀 더 가난해지는 것이겠지만 그들보다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당연히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이 은혜에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끝났죠. 그렇죠? 중심을 전달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디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디도는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교회에서 디도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요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랑 동의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 연보에 조심하는 것은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디도는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료체 우리 형제를 우리에게 사자드리요 그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디도 얘기를 엄청 해요. 왜요? 돈 갖고 내가 디도거든. 돈을 이렇게 모금한 내가 디도고. 그러니까 지금 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얜 믿어도 이렇게 세 가지 점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이 헌금을 꼭 해야 돼? 이 헌금을 꼭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으면 나눌 줄 알아야 돼. 물론 너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 하지만 더 부족한 자를 보잖아. 그럼 너희에게 넘치게 주셨음을 느껴야 돼. 그리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은혜에 동참해야지.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면서 돈 문제만 나오면 그거는 난 내 거는 포기 못한다고 하는 건 아니야. 여기 동참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너희보다 어려운데 더 기쁨으로 동참하더라.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냈어. 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론 자체도 샘플링할 수 있죠. 여러분들보다 가지 못한 자들을 생각해야 돼요. 돈이건 시간이건 다른 것이건 간에 정서이건 간에 나보다 가지 못한 자들을 돌아보는 은혜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그것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과 마음과 돈을 나눌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여러 가지 은혜에 동참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영혼만 바라보면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나눠야 되는 실적인 부분에 있어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얘기를 원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란 뭐라고 하는 거 어떤 비판이 있었겠어요? 헌금을 꼭 해야 돼? 두 번째 우리가 할 때 하는 거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돈 우리가 돈을 꼭 내야 돼? 두 번째 그 단체가 돈을 제대로 쓸까?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는 믿을 만한 애고 디도는 충성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다루고 있고 라고 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또 참 바울의 전 이런 이 부분은 전 되게 태도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렇죠? 어렵잖아 사실은 얘기하는 게. 아, 그래 말아 이럴 수도 있는데 설명해내고 세 번째 뭘 얘기해요? 일이 이렇게 꼬였는데 굳이 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일이 꼬였긴 뭘 꼬여 너랑 나랑 여전히 사랑하고 우리는 함께 가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내려고 했던 돈을 내야지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한 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2절이 되게 재밌어요. 고린도랑 친해요. 편하게 얘기해요. 되게 9장 2절. 이는 내가 너희 원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근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마케도니안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얼마나 정직해요. 야, 내가 니네가 돈 낸다고 마케도니아 사람들 자랑을 다 해놨어. 니네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굉장히 그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같이 방문할 건데 니가 돈을 준비를 안 했으면 너희도 문제지만 난 무슨 망신이냐. 야,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 이걸 배우세요. 품위에서 내려오세요. 품위에서. 앞부분에 대해서 자랑 얘기가 잠깐 나요. 내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 우리는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시는 거야. 그게 뭐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바울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바울은 그 문제를 가리고 감추려고 하지 않고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랑의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야 되는 신뢰, 그렇죠? 예의, 그리고 배려, 존중,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에서 얘기해요. 이건 꼭 거기에 돈이 필요해. 니네들 돈을 내야지. 그 사람들이 어려운데 그리고 관리 똑바로 할 거야. 야,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일을 틀어지면 그건 내가 무슨 망신이냐? 깔끔하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비판받기도 해요. 왜요? 있어 보이지 않다고. 그렇죠? 품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 종교적이어 보이지 않잖아. 근데 바울은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무리 한 번 더 설명하죠. 한 번 더.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 지금 내가 너한테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네 마음으로 정해 얼마를 할지. 하지만 그 기준은 인색함도 아니어야 되고 억지로도 아니어야 돼. 네 마음에 불편할 정도는 절대 하지 마. 하지만 네 생각에 아 이건 내가 인색하게 하는 거야. 조금만 해야지 이 마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어려운 사람과 나의 처지를 생각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나누는 게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필요해요. 가끔 농담처럼 그러는데 저는 11조 얘기하면서 10%는 꼭 아니라는 말씀도 드려요. 10%는 꼭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10%만 왜냐면 구약성경에서 10%는 그거 가지고 종교비도 썼지만 그 자체가 세금이었거든요. 고아와 가부도 구제했고 그리고 국가 운영비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섞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10%를 내라고 하는 게 기계적으로 맞을 수는 없어요. 그냥 고백적인 언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교회는 10%를 기본적으로 하죠. 근데 이런 말씀을 막 드리기가 막 10%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 맥락이 같이 있겠죠. 하나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리고 믿음으로 아직 그 정도 분량이 아닌데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 10%가 많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풍성하고 여유가 있으시면 10% 이상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때에 맞게. 그래서 하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제시하는데 이런 얘기를 요즘에 하기에 제가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건 있어요. 이거 아, 녹음하는데 이런 얘기 뭐 하려고 했지 또? 괜찮아요. 이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편하게 하는 얘기.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부끄러운 건 교회는 사실 10%를 챙겨서 하는 분들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거는 허세잖아. 우리 교회도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정확하게 1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아 퍼센트는 여러분들 정 이것도 나는 약간 내가 허세인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있죠. 돈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최상위 치면 뭐 우리는 세금이 한 40% 되잖아. 그럼 그분은 11조를 안 내도 되는 거는 원래 왜 나라에 40% 벌써 냈잖아. 원래는 다 합쳐서 10% 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돈을 줘야 되는 판이야 이건.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그렇죠? 10%다 10%가 아니다. 뭐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그럼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내가 교회나 또 교회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들 가운데 이건 좀 구제헌금에 대한 것이기도 하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오, 이 구절도 진짜 8절도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냥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부대끼는 부분들인데 이건 정확하게 무슨 표현이에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돈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이건 문맥적으로 명확하게 돈이에요. 그렇죠? 지금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일에 은혜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넘치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싫어해요. 내가 성금 많이 내면 축복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싫어하는데 성경에 써 있어. 저는 성경 우선권이 없어요. 난 바울이 지금 돈 얘기하는 것도 치사스러워서 싫어. 그냥 고린도한테 아유 야 관계도 안 좋은데 넌 돈 내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내 성격이고 돈을 내라고 하면 맨 처음에 그 돈을 왜 내야 되는지 현금을 왜 내야 되는지 우리가 잘 관리할 것 같지만 얘기하고 싶지 야 네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뭐 마케도니아 사람 데려가서 무슨 막 난 이렇게까지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라 어, 이 사람은 대단하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희가 그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넘치게 하실 것이라도 잘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당신의 헌신에까지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실 걸로 얘기한 건 난 그건 또 못하겠어요. 약간 그래서 제 선과 바울의 선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두 개가 틀리면 누가 맞아? 얘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자체에 대해서는 중심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보 자체에 대한 문제를 보셔야 되지만 문맥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더 아마 연보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 좀 더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근데 문맥적으로는 저는 자기가 하는 비난에 대해서 다우리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 사람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돈은 니네들이 잃어서 내야 되고 우리는 관리를 잘할 거고 니네가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또 니네가 그렇게 할 때 함께 채우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접근해요? 정답으로 접근해요. 저 사람이 오른쪽 극단을 친다고 내가 왼쪽 극단으로 가지 않아요.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 이런 사람이 삐딱하게 나오면 아, 그래 그럼 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이 오늘 좀 극단으로 가고 왼쪽 극단으로 가고 자기는 정답에서 움직였다. 당당하게 사람들 어떻게 보는지 진짜 개의치 않아요. 이게 정답이고 이걸 전해요. 그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실 여기 관통하는 맥락에서는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저한테는 좀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본문 자체로는 연보에 대한 설명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오늘 뭐 헌금에 대해서 강의하고 싶은 건 아니어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을 제일 중요한 기준 이거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나눈 것들을 얘기합니다. 10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또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공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을 너무 길게 하고 있구나. 나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너희 가운데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를 권고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하여서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자랑한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 또 알겠죠. 바울이 무슨 비난을 받은 것 같아요? 바울은 편지로는 막 에이 막 이러면서 막상 보면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그래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태도 갖고 거는 거죠. 목사님 뭐 설교할 때 막 되게 막 되게 그러면서 내려와서는 그냥 그래 잘 지냈어 뭐 이러고 있으면서 막 되게 막 설교 할 때만 뭐 그래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 사람의 태도가 좀 이중적이야라고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만하지 못해라고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 편지를 완전히 막 그 편지에 압도당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 막상 보면 그 편지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 약간 이렇게 딱 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 이 친구들 속에서 바울이게 참 좋은 게 뭐 난 30분까지 끝내려고 그랬거든. 좀 더 해도 되죠. 조금만 더 할게요. 일단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냥 별일은 아닌데 바울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맥락이 보이지 않아요? 진짜 나 같으면 내가 지를 위해서 뭐라고 했어 그게 틀린 것도 아니야 그래서 고치고 있어 인정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근데 좀 삐진 거 있다고 바울은 약간 돈 밝히는 것 같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목사님 좀 돈 밝히는 것 같아 목사님 약간 좀 이중적인 것 같아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막 꼬투리 잡고 들어오면 난 안 보거든 그냥 그래 그런데 바울은 정말 이게 사랑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갖고도 설명을 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편지로 보내거나 만나 사귀었던 거나 태도가 달랐지만 난 같은 걸 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유순하게 말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니 내가 편지는 그건 아니란 걸 명확하게 지적했고 하지만 내가 말할 때나 쓸 때나 같은 얘기를 했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난 이중적이지 않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돼 아 이렇게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 고마워 여러분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면 진짜 목회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아 안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죠? 실제로 너희는 외모만 본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줄 믿을진데 속을 봐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바울이 자랑하는 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 야 그거 되게 명확했지. 야 내가 니네 교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은혜 받고 뭐 이런 거 되게 명확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너무 자기 이름을 높여.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나무의 순교회를 세웠고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 은혜 받아? 너무 이러면 좀 안 겸손해 보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무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내 통로로 사용하실 분이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약간 이런 식이어야 되잖아.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에게는 니넨 내가 세웠어라고 딱 얘기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시는 범위와 한계에 따라서 분수 이상의 자랑은 안 해. 그렇죠. 그럼 바울 캐릭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건 뭐 또 다르게 재밌는 건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은 바울은 되게 아유 뭐 막 설교할 때 말투나 내려와서 말투나 똑같은 것 같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고 돈 얘기는 절대 안 하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제 바울은 야 니네가 돈을 안 내면 내가 무슨 망신이냐 그러고 야 막 그러고 막 내가 네가 뭐 난 설교할 때는 내가 열정적으로 했고 내려와서는 또 그렇게 한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고 내가 자랑하지 내가 한 건데 내가 왜 자랑을 안 해 내가 분수 이상으로는 자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바울이 누굴 짚어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난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세운 건 내가 자랑해. 근데 내가 세워놓은 교회에 뭐나 됐네 하고 와서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하는 걔네들이 더 문제인 거야. 중심을 봐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이게 재밌는 게 많아요. 고린도후서는 설교하면 참 할 게 많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중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예의 바르고 품위 있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 같고 바울처럼 야 니네가 그럼 내가 무슨 망신이냐 그러고 야 그러니까 돈 내라 그러고 막 이러고 막 그리고 막 자꾸 자랑하고 내가 니네 내가 세웠잖아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 좀 품위가 없어 보이니까 이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왜 그 포장된 종교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껍데기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나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저들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건방지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바울과 새로 그 왜곡된 가짜 종교 지도자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나는 자기를 칭찬하는 그들에 비해서 비교할 나는 그들과 나는 걔네들은 격이 달라 이렇게 진짜 안 겸손해요. 바울은 명확해요. 바울은 명확해요. 여러분들 포장된 위선과 겸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바울은 명확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야?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야 했는데 지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좋은 사람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한 말이 그 뭐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지가 만든 거야. 야, 사람은 좀 예의 바르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뭔가 품위 있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바울은 그냥 다이렉트로 뭐라고 해요? 걔네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자랑하니까 그런 이상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걔네들과 나를 비교하지만 난 걔네들과 비교 대상이 아니야. 왜? 난 진짜거든. 걔들 가짜야. 걔들이 뭘 했는데 내가 너를 세웠어. 나는 교회를 세웠어. 걔들이 뭘 세웠니? 걔들이 뭘 세웠어? 걔들이 도대체 어떤 교회를 세웠니?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거기 가서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하심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맞아 보이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 말에 너무 다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맞아 보이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 말에 너무 다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니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런 거야 맞는 말일 수 있죠. 두 가지를 보세요. 그 사람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람의 중심에 방향성과 희망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 뭘 세우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의의 모양을 꾸민 사람들의 말의 잔치에 속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바울도 평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바울 돈 얘기하고 헌금 내면 축복받는다고 얘기하고 자기 위신 살리는 사람이고 여기저기 가서 태도 바뀌는 사람이고 자꾸 자기가 다 한 거라고 자랑하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 평가하기로 마음먹은 어떤 포장지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울도 회쳐먹을 수 있어요. 그 말들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들에 너무 많이 현혹되지 마세요. 그 말들을 들을 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스럽게 봐야 된다면요 그 말에 대해서도 의심스럽게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들을 가지셔야 쉽게 조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속지 않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두 가지 지적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마음이 바울 이제는 여기서부터 톤이 올라가세요. 앞에 엄청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지적받았던 거 해명하고 있어요. 기분이 슬슬 안 좋아져요. 1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되게 따뜻해요. 아, 청컨대 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나를 용납하라.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을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좀 막말하죠, 그렇죠? 야, 니네는 우리가 좋은 복음 가르칠 때는 그렇게도 안 들어 처먹더니 가짜 복음은 그렇게도 잘 막 귀에 쏙쏙 들어오나 봐, 막 이렇게 이제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바울이 이 점에서 열받았죠. 월급 안 받은 것 갖고도 바울의 정통성 시비를 걸었어요. 그 사람이 정규직이면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어서 월급을 못 받은 거야. 월급을 안 받은 거야 스스로도. 왜? 자기는 평신도 성교사니까 약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기가 막혀서 내가 너희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비량을 한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가 헌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전통성이 없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사역할 때 마게도니아 쪽에서 선교 헌금을 다 보내줘서 사역했던 거야. 이것까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재밌는 내용들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읽으면서 바울 목회가 힘들었겠다 나 이러면 좀 안 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진짜 아유 뭐 이렇게 막 그냥 막 진짜 이 수많은 루머들과 싸우는 거죠. 진짜 돈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셨죠. 올라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면 사탄의 일꾼들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걔는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진짜 굉장히 명확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달리죠. 여기서부터 달립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한다. 내가 야 오케이 그래 내가 쟤네들 식으로 말해볼게. 이거 진짜 이상한 말이지만 니네가 하도 그런 걸 중요하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 식으로 한번 니네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가 그렇게 중요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내가 히브리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냐? 내가 더욱 그러하며. 그리고 그들이 아 내가 이런 걸 했고 저런 걸 했고 간증한다고? 그래 내가 간증해볼까? 내가 유대인들에게 40번에 한 번 가뭄을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했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유혹과 강도 유혹과 동족 유혹과 이방인들의 유혹과 신의 유혹과 광야 유혹과 바다 유혹과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내 출신 그렇죠? 그리고 내 직위 그리고 자기 간증 아, 자기 사역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하도 니네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니네 식으로 얘기해봐. 내가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고 내가 지금 출신이 어딘데 진짜 나 가말리엘 문화인데 이것들이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삼유대왕 나온 게 진짜 막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죠. 진짜 니 어딘데 도대체 어디 나와서 도대체 나 가말리엘이야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완전 가는 거죠. 내가 그런 일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그게 없니? 내가 사역자가 아니야? 간증? 간증 진짜 해볼까? 이거 한 줄 한 줄 갖고 다 해줘. 40번에 한 번 맞는 태를 다섯 번.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세 번 태장 맞고 한 번 돌로 맞은 게 돌 하나가 아닌 거 알죠? 돌이 막 이렇게 날라온 거잖아.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난하고. 일주일 하나님 이때 뭐 하셨대?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 그러니까 뭐 일주일 동안 파상해서 바다에 떠 있었다는 거. 언제 또 이러죠? 막 진짜 개고생 개고생 내가 얼마나 내가 간증을 할 거면 니네들 간증을 압도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뭐 얘기해요? 그다음에 부득불 자랑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그럼 어디까지 가요? 무익히 12절에 무익하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라. 야 걔네 뭐 봤대? 뭐 들었대? 뭐 그런 것 좀 있었대? 신비체험 좀 했나 봐? 야 나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야 나 삼층천 갔다 온 사람이야. 들어는 봤어? 삼층천? 있는 줄 알았니? 언제? 14년 전에 어릴 때 뭐 이렇게 나 이거 시작할 때 이렇게 완전 괜찮아요. 내가 그때 뭐예요? 내가 그 몸 안에 있었니 몸 박혔으니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몸 안에 있었니 몸 박혔으니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 하나님은 아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내 영혼 천국을 갔다 왔다까지는 안 하겠지만 뭐 이렇게 내가 느끼기로는 그러면서 진짜 보고 온 거죠. 근데 제일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여기 이 구절 때문에 이건 딴 얘기지만 이 구절 갖고 또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이 야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대 하면서 삼층천이라는 게 있고 신비를 경험해야 되고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그렇게 가져가려면 출신 성분 따져야 돼요. 그렇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딴 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신비 체험한 게 도대체 신앙이 뭐가 중요하고 어디 출신인 게 뭐가 중요하고 네가 하나님 때문에 무슨 고생한 게 뭐가 중요해? 네가 하나님의 일꾼인 걸 드러내려고 아 저 어디 가서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뭘 봤습니다. 아 제가 어디에서 뭘 공부했습니다. 이런 걸 왜 도대체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걸 갖고 평가를 해 사람을? 왜 그런 걸 갖고 너를 높여? 왜 그런 걸 기대해? 그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네 마음에 오셔서 내가 진짜 자랑하는 게 있으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아유 얘네가 잘 돼야 될 텐데 얘네가 변화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얘네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굳이 하나를 자랑한다면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나를 자랑하겠다. 그게 난 가장 자랑스럽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 안에 삼층전을 갔다 온 게 아니라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 병을 안 낫게 해주셨어. 근데 병이 안 낫지만 그게 내게 은혜로 족하다는 걸 알게 되셨어. 그래서 내가 그 병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럼 그게 나한테 자랑 거래. 그 병이.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이런 자랑하는 사람이. 내가 인생에 어떠한 계기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병이 안 났어요. 바로 평생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이랑 가까워졌어.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랑 가까워졌어. 이게 자랑.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해. 이게 자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가가 신앙의 유일한 자랑이지. 도대체 다른 게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 얘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달리죠. 엄청 뭐라고 해요.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되게 재밌게 얘기하죠. 이렇게 한참 이제 바울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거 민망하고 내가 출신 성분 얘기하고 막 내가 신비주의 이런 거 민망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이상한 말을 했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진짜 바울 성격. 야, 내가 진짜 이런 자랑하는 게 쪽팔린 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억지로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욕은 니네가 먹어야 되는 칭찬받아 마땅해. 그랬다. 이게 자부심이 있어야 돼.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정답으로 가요. 이게 맞아. 니네가 생각하는 게 오해야. 이게 진짜야. 라는 걸로 그 관계들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라고 얘기하고 19절에 보시면 12장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거니와 살아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움이 위함이다. 내가 이렇게 막 떠드니까 내가 내 변명하고 있는 거 같니? 아니야. 난 니네가 잘못된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여전히 바른 중심에 있길 바래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뒷부분에 13장 1절에 2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회개를 안 하면 내가 다시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얘기하고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고난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걸 통해서 너희가 강해지길 바라는 것이 내 진심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 내리죠? 후반부 얘기에서는 뭐 전반부 얘기에서는 뭐 관통하는 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관통의 제일 주제는 여러분 사람을 껍질을 보지 마시고 중심으로 보시라는 부분들도 이 후반부 얘기는 강하게 들어가죠. 그렇죠? 사람들 껍질을 보세요. 아, 태도가 되게 나이스해, 예의 바르고 젠틀하고 그 사람은 여기 출신이래. 아, 그 사람 이런 경험도 했대. 그 사람은 이런 일도 했대네. 아, 그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네. 사람 본능을 키우셔야 돼. 사람 본능을 키우셔야 돼. 자기를 높이는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이런 게 되게 멋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쫙 해놓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 뭐 하는 거야 이게. 환장하는 거지 사실. 저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저 그거 잘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말 좀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멋있는 거야. 사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멋있는 거야. 근데 봐봐 이걸 알겠지? 이런 사람 찾아봐. 누군 것 같아? 나지? 이거 누가 못해? 그 말만 좀 하면 하는 거지, 그치? 그럼 그런 거에 속지 마요. 사람 보는 눈 있어야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중심을. 우리가 고린도교 입장에서 배워야 되는 건 그거예요. 중심을 보세요. 그 사람 중심을 보세요.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변화가 됐고, 응? 변화가 됐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사람인지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존경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지점, 야, 돈 얘기하더라, 야. 자꾸 자랑해. 이렇게. 그럼 어떤 지점 갖고 가지 마시고. 그렇죠?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그래야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럼 고린도교 입장. 바울의 입장. 바울의 입장. 중심을 보세요. 얘네들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비난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안 가요. 바울은 얘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애들이에요. 얘들 중심이 있는 애들이에요. 나도 중심이 있어. 그럼 난 얘들을 사랑해. 나머지는 안 중요해. 난 이 관계를 회복할 거야. 난 이 관계를 지킬 거야. 난 그것을 위해서 내 진심을 고백하고 내가 네 마음에 정말 정말 내 마음에 너를 둔다. 진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죠? 야, 돈은 니들이 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이건 아니고 이건 맞잖아. 그리고 그런 걸 왜 생각하냐? 사랑하는 기반 속에서 싸워나가는 태도로 갖는 거. 그렇죠? 이 관계성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 관계성. 사람에 대해서 중심을 보는 관계성. 그리고 그 중심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 관계성을 보셔야 돼요. 중심을 보지 않고 껍데기만 본다면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거 사실 이게 되게 우리가 은혜 받을 내용이죠. 은혜 받을 내용. 정말 사회적 정체성.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바꾸셨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바꿔가고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회적 정체성이고 어떤 직업이냐 어디서 하냐 얼마만큼 영향이 있냐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냐 낮게 평가하냐 이건 다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꾸셔서 내가 사람들을 바꿔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당장 지금부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지금부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자꾸 내가 내 얘기해서 그렇지만 목회를 잘할 때는요. 내가 그럼 나중에 어느 교회 가서 목회하나 나는 선교 가나 개척 하나 아니면 후임으로 가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커져야 되나, 나는 어느 류의 사역을 해야 되나, 난 문화 사역해나 해야 되나, 무슨 말씀 사역해나 뭐 해야 되나. 여러분 제 편견을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잘 못해요. 그렇게 하면 잘 못해요. 그냥 목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바깥쪽이고, 오케이? 나머지는 지역적인 문제고, 나머지는 다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있으면 어디 있건 나는 좋은 목회자고, 이게 없으면 뭐가 돼도 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개신교는 성직자가 없어요. 그렇죠? 나만 그래요? 같이 죽어야지. 그렇지?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있건 내가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어디서 뭘 언제 어떻게 얼마에 무슨 직업에 무슨 직장에, 이게 내 사회적 정체성의 전부인 것처럼 돼 있으면 그건 다뤄가야 되는 문제고, 그럼 여러분들 중심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골몰하세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있어도 이미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이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정말 그 열정이 여러분들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사실 내 생각이야. 기억해봐요. 여러분들 지금보다도 사회적 위치가 없을 때에도, 내가 청년 공동체에서 있을 때라도 내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섬겨나가고 그들과 유익이 되고 있다고 느낄 때는 분명히 내가 사역자적 정체성과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분명히 있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문제인 거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잡으셔서 내가 이 영광의 직분, 저 바울이 얘기했던 영광의 직분,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을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고린도 교회가 전서 읽고 후서 읽으면 진짜 멋있다고 느껴져요. 왜? 내가 전서 강의할 때 얘기했죠. 개판이잖아. 응? 성찬식에서 그렇게 술 처먹고 막 개판이잖아요. 응? 스캔들이 났는데 아빠 부인이랑 아들이랑 사귀고, 이 교회야 이게 난장판이라고 생각되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눈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그런 교회여서 고린도 교회 수준 낮구나? 아니에요. 그런 교회였는데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뭔지 알았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해 갑니까? 막 분해하고 막 미친 듯이 사모하고 막 고민하고. 아, 고린도 교회가 멋있는 교회구나. 그런 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 껍질로 보지 마세요. 껍질로 보지 마세요. 봤죠? 고린도 교회 되게 별로였는데 되게 멋있는 교회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랑 조금 다른데 바울 완전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난 껍질 안 보나? 난 바울이 설교했을 때 얘 돈 얘기하고 체면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 안 할까? 고린도 교회 스캔들 터졌다고 하니까 아, 그 교회는 한심한 교회. 한국 교회 성문제 스케일을 선지면 한국 교회 한심한 교회입니까? 뭐 설교가 돈 얘기, 설교에서 목사가 돈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 목사 한심한 목사예요? 그럼 그렇게 단선적으로 보면 바울도 회차 먹을 수 있고 고린도 교회도 회차 먹을 수 있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심을 보시는, 껍질을 보지 않는, 내가 나의 중심, 타인의 중심, 세상과 공동체 중심을 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세워나가는 그런 영적 흐름들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세워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설교 때 하는 건데, 하여튼 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껍질이고 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저희 중심입니다. 제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다른 사람도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길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타인의 삶이 조금 변화되길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타인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다 가는 유일한 보람이고 만족입니다. 아버지, 이 의의 일꾼, 영광의 직분이 나의 것인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삶을, 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회적으로 헛헛한 것은 내 직업이 든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을 기억하고 내가 여기에 다시 한번 중심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눈이 자꾸 껍질을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직하게 읽다 보면 바울도 거슬립니다. 정직하게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도 거슬립니다. 성경 이 둘 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거슬립니다. 우리는 껍질에 보입니다. 주여, 혹은 제가 제 삶에서 이렇게 껍질을 보고 있지 않은지 회개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타인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중심을 보게 하셔서 저 사람은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저런 말 하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저런 일들이 벌어진 거긴 나쁜 곳이구나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중심 하나 앞에 바라보고 하나 앞에 깨어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후서 말씀이 저의 이 짧은 이야기들로가 아니라 이들이 읽을 때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이들의 영혼 가운데 일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